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답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끼리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 안에 깊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받는 이런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채 예배만 드리고 자기 처소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 반드시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모이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연히 가족들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고 자원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과일이라도 먹을래?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니 등 좀 주물러 드릴까요? 물어보기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교제, 교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런저런 기독교 사회 사업에 동참하면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으로는 노회 안에 있는 남녀전도의 연합회 임원으로 또 안으로는 교인들과 이런저런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치르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아무리 참여해도 어떤 경우에는 교제가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만남은 있는데 영혼은 늘 굶주린 상태에 처해 있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영적인 교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제하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한 잔의 커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한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기 교통 혹은 교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fellowship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교제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공동의 혹은 공유하는 이라는 이 말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받으면서 어떤 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교제라,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두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교제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 아닙니까? 쌍방에 무언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해서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끼리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도 개인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들 잘 교제하지요. 그러나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1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교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교, 이 말씀 선포와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때 비로소 지체와 지체들끼리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주파수가 일단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는데 성령과 하나님과 성자와 아무런 사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자연히 이제 지체의식을 갖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각자 받은 것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족하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구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지체들끼리 서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석탄을 모아놓으면 불이 타지만 불이 타고 있는 그 석탄을 다 갈래갈래 이렇게 흐트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불은 붙지 않고 식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서 스스로 자립자족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약해졌던 믿음과 열심을 다시 한 번 분발시키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모이자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그냥 각계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모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가정에는 형제 자매 간의 크고 작은 나눔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근황을 여쭙습니다. 잘 지내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때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가정도 이와 같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굳이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럴 때 참 이런저런 그 물리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저분이 훨씬 한결 편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요 그리스도 몸 가운데 있는 지체의 의무입니다. 오늘 얘기도 보니까 의무라 그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뭐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 지체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만큼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당연한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월급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 월급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다른 지체들의 복지와 그 번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의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방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AD 41년 42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 흉년이 유대 지역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이제 실행에 옮기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빌어서 거둬들인 구제헌금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안디옥 교회 부조 또는 이 섬김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가족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거할 처소가 없을 때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에 돈이 있으면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전세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교제의 풍요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라는 말을 너희 교제의 풍요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이 연보를 가리켜서 은혜라, 이 헬라말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때로는 이 헌금을 가리켜서 교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봉사라고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봉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대한 봉사와 섬김이 성도들의 교제의 한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섬기고 왜 헌금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만 되고 또 현실적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이념이나 정신적으로만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산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이 말로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말로만 이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리켜 교제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이처럼 뭐 물질만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도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힘과 원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성경 묵상 모임 혹은 개인적인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 어렵고 힘든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을 듣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활력을 얻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도 보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피차 아니함을 받는다, 아니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면에 자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조금이라도 줄 것이 있고 아무리 자족해도 그래도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이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는 자이지 받는 자가 아니다 라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는 받아야만 하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염치 없는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식과 위선을 떨쳐버려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비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이런 부분들을 성도를 통해서 체험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의 교제는 말뿐인 교제가 되고 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성도의 그 도움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을 딱 가리고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어 우리 마음 속에 수치스러운 비밀들을 철회해 주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지체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 관계가 없으면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누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남이 줄 때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뭐 이런 거나 받고 사는 존재냐?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때로 구제금을 지불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무능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세고 머리가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지요.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들을 한 아들은 주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뭐냐고. 너희들이 우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는 뭐냐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다스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남들을 섬김에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달라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냥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아랫목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뭐 가져오나 딱 목에 힘주고 기다리는 이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섬겨야 된다는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머릿속에는 되는데 가슴 속에서는 안 되면 그것은 위선이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나온 사람한테도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처음 온 분들에게 말 건네기가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말이 없고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을 건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몇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형은 아우에게 아우는 형에게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는 모습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성경 공부 모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식사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평일날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류도 교정되고 인격도 자연히 연마됩니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 살게 되어지므로 공동체가 함께 성화되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사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가 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은 할 수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난 서로의 은사를 말해주고 또 우리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서로 부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 신문을 만들 때도 우리 김선아 성도님이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인쇄소에 가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이 신문을 잘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와 은사가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침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성도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한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현삼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직 이름도 모르고 못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부부간의 얼굴도 매치도 아직 못 시키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보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성도의 교통의 토대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들 집으로 초대해서 차나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차례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여지는지 아니면 체면과 눈치 때문에 속으로는 귀찮아하지는 않는지 솔직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 속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아파서 누웠다. 한 성도가 입원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쓰입니까? 내가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마음만 쓰이지 않고 실제로 가서 돌아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입원을 했다 그래도 입원했는지, 누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왔다고 해도 아무도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는 현상교회 지체 일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성도들이 발발이 전화를 하고 왜 못 나왔는가 그러고, 아프다고 하면 음식을 한 가지 해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정신 차려라 그러고, 이래야 성도의 교통이 있는 것이지. 일주일 내도록 가도 뭐 아픈지 어떤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들어도 전혀 내 안에 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조차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이 못하는 일을 다른 손가락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지체들끼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개모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종친회다, 향후회다, 동창회다, 뭐다 하면서 두세 개 정도 계몽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계몽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요. 자신도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의 교자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저라고 맨날 전화만 하고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싫어합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안부를, 여러분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호간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통을 갖지 않으면서 그저 주일날 딱 와가지고 난협에 딱 드리고 집에 딱 돌아가고, 그것은 우리가 백날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백날 고백해도 그것은 성도의 교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그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최은경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반찬도 하나 해가고, 죽도 좀 끓여가고, 좀 돌아봐주고, 아이도 좀 데리고 와서 좀 봐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필요도 채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썰렁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어떤 분파의식이나 파벌근성이나 성령을 소멸하고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돌아보고 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지체는 또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 안 갖다 주나, 누가 나 안 찾아오나, 누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실천해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론답 55문답에서 말씀하는 이 성도의 교통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와 선물들을 서로의 지체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줄 때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이도록, 그래서 지체와 지체들끼리 거짓과 위선 없이 서로가 있는 바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이런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서로 채움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참 환량한, 이 황량한 세상, 참으로 인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참으로 살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현상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접을 하기를 먼저 하는,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참으로 힘이 세고 또 권력이 있고 돈과 머리가 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이런 사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섬김의 교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